하나님의 말씀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의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사라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어요. 예.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헤맸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후손도 세상을 떠나고 한 3-4대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직접 목격한 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지 그냥 뭐 부모님이나 부모님도 들은 이야기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들 얘기 이제 그 전에 들은 이제 후세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있을 때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뭐 하셨다 그러는데 예. 그걸 전해 들은 이야기만 있지 이 시대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건 없는 거죠. 그래도 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하도 저것도 하고 뭐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또 그 성막이 그때 그 실루아에 있었죠. 예, 에브라임 그 산지에 있었어요.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다 그러는 거죠.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그랬죠. 예, 노동자 4일의 품삯이 됐어요. 은 하나가 1,100이면 노동자 4,400일의 품삯이니까 이거 연봉으로 치면 한 10년에 15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경작해서 뭐 거기서 곡물을 팔아서 수입을 얻든지 무슨 다른 장사를 하셨든지 그래도 십몇 년의 그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모으려면 뭐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애주증해 갖고 그걸 모았는데 이걸 누가 알고 이걸 훔쳐간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재물을 탐내서 이걸 훔쳐가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뜬 거죠. 그죠? 예. 그리고 혼자 그랬겠습니까? 예. 그 방안 다 뒤지고 뒤에 있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고 이제 아들 앞에서도 그랬던 거죠. 그죠? 근데 아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죠? 아들이 그걸 훔쳐간 거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다. 아니 저주까지 하고 나니까 심각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애굽에서 종살했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내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누가 도둑질해가 이러며, 그런데 그걸 저주해 버리고 말았는데 보니까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아들이 저주받을 수가 없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찜찜하죠.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선언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구로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복 주실 수 있도록 그냥 있어갖고는 맨 입으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만들겠다고요. 아들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복받아야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네. 그래갖고 은장사에게 맡겨서 신상을 만든 거죠. 그렇죠? 거기에 또 신당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신상을 거기에 안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옷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에봇을 사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게 응답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하면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실지 아닐지 드라빔을 갖고 이제 점치는 식인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우산 같은 건데 그것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래서 성막 기구를 인도하든가 뭐 그걸 저기 관리하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맡기고 제사하는 일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 맡겼죠. 예. 그런데 아론의 후손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에봇을 입고 드라빔을 갖고 그 신당 안에 들어가서 그 신상 앞에 절하면서 예, 우리 아들이 이걸 훔쳐갔었는데 이거 용서해 주시고 제물도 뭐 드려야겠죠. 제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 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야 전부 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죠. 예. 그런데 뭔가 찜찜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부모로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예. 전혀 뭐 이런 뭐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 좀 찜찜했었는데 마침 얼마나 멀마 훈지는 기록이 안 나와있지만 유다 지파 중에서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레위인이었어요. 예. 그런데 레위인이 그 베들레헴에 있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온 거예요. 여기도 뭐 여기 머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미가를 만난 거죠. 예.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죠. 귀가 번쩍한 거죠. 레위 사람이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떠나게 됐는지 뭐 여기 성경에는 이유가 없지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한테 땅을 나눠줄 때 사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기시라고 그래갖고 다른 그 영토를 주지 않았죠. 대신 성읍 도피성 여섯 군데하고 다른 성읍 한 42군데 해서 모두 48곳에 조그만 성읍을 주고 거기에 조그만 텃밭을 주고 뭐 그 가축 조금 줘서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여기 추정하는 것은 가난 족속들이 계속해서 저기 출몰해서 못 살게 구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왜냐면은 가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제 살만하니까 이만 됐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터잡고 살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나타나갖고 노략질해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서 떠났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레위 지파는 깊은 깃이 없으니까 이렇게 땅을 주고 있을 곳을 주고 해야 돼 하라 그랬는데 그 명령이 지켜지지도 않았던지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왔다가 이제 미가를 맞는 거죠. 미가 이제 귀가 번쩍했죠. 그렇죠? 예. 제사장이 없어갖고 그냥 저기 뭐 형인지 동생인지 누구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노론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저기 머물 것을 제공해 줄 테니까 예, 여기서 제사장 노를 해달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이걸 좋게 여겨갖고 예, 거기 제사장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가와 했던 말 사사기 17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사사기 17장 13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신당을 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에봇과 드라빔 에봇을 입고 드라빔 갖고 들어가서 뭐 기도도 하고 구하고 뭐 했는데 별로 좋은 일이 없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왜 없나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 레위지 사람을 제사장으로 해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러한 시대였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말씀을 따라가니라. 예. 뭐 기록된 성경도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예. 모세가 들은 이야기를 이제 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필요는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가 있었 가까운 곳에 실로가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가서 거기서 거기는 정식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고 거기 가서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의뢰하고 하면 될 텐데 집에서죠. 집에서 자신들이 옳은 대로 자신들이 좋은 대로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나 중심이죠. 그렇죠? 예. 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방인들의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인 것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똑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도 그 마음이죠. 그렇죠? 예. 아니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근데 그것은 뭐 들어서 알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해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뭐 다른 신을 그러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결국 하는 건 다 똑같은 건데 싸울 필요 없죠. 그렇죠? 사이좋게 평화롭게 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심각한 거죠. 이거는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 영광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세상 신하고 그냥 비슷하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네. 저쪽은 뭐 불교 문화권이니까 뭐 저기 부다를 믿고 저쪽은 뭐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뭐 마호메트를 믿고 이쪽에서는 뭐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뭐 이게 전부 다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복되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하나님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 부모가 자식이 복받기 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저주받으라 그럴 거예요 그럼?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셔? 그러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죠. 낡고 쇠하고 없어지고 도둑맞고 썩고 이러한 복이 아니라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쇠하지 않고 도둑맞을 일이 없고 영원한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요. 네. 정말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실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시간이 가면서 낡고 쇠하고 그래요. 그렇죠? 헤롯 성전보다 더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동원해서 오랜 시간 걸려서 지었던 성당들 보면 다 시커매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꼭대기 첨터까지 올라가서 그거 일일이 다 밤나 누가 합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다 곰팡이 들고 그래서 시커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말고 세월이 갈수록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럽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도둑질을 했잖아요. 예. 뭐 어머니의 것이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저주해버렸어요. 근데 진상을 알고 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훔쳐왔는데 저주면 안 되지 복받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뭔가 그래도 기브앤테이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찜찜하니까 레위인에다가 세워갖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저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속 사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그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약속한 땅에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하셨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런데 저주로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갑자기 복받기를 원하라 그러면 그 없던 걸 하고 그러면 복주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내가 잘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원하시는데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저주했던 그 저주, 그게 그냥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죄값이 치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룰 수 있는 분, 저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저주했던 아들을 어떻게 복내기를 원하십니다. 복주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흠없는 아들을 그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신 거라고요. 이것이 아니면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미가 집에서 개뻔했습니까? 그렇죠?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미가 집에서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단지파 얘기가 나오죠. 이것에 이어서. 그렇죠?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있지 못했죠. 예. 거기도 가나안 족속들이 자꾸 출몰하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을 곳을 찾아다니다가 저 북쪽에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예. 사납지도 않고 그냥 그 주어진 땅에서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진짜 자기네 그 부족 힘으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서 완전히 도륙을 하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단지파는 저들하고 뭐가 달라서죠? 스가랴서 8장 1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방인들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거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 가갖고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고 자기 땅을 차지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열불 나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그 저래요. 그 저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저런 신이.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이방은 이방대로 전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날이라서 진멸될 존재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요. 마찬가지죠. 결국 다 무너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니 저주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 종종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네, 우리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죠, 이거.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그렇죠? 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모든 후손들에게.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복이 어떠한 복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 몰랐죠. 그냥 멀리서 희미하게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죠. 그런데 후손에 쭉 내려가면서 이 언약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이게 가려지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셔야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땅도 주셨어요. 나라도 세워주시고 주변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 무너졌죠. 다 망해졌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무엇인지를 잘못 구했던 거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 정말로 솔로몬 시대 주변 나라까지도 다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그 짧은 시대가 지나고 나서 급격히 몰락했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도대체 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시대에 보여주시고 드디어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걸 이루시려고요.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에게 짓밟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드디어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줄. 그 생각으로죠. 그래서 가족도 뒤로 하고 직장도 버리고 따라서 나선 거예요. 이런 능력이면 이런 권세면 우리 왕이 되기에 충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고백을 하고 날 때 그거 인정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축복까지도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루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안 들리는 거죠. 죽임을 당한다고요?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완전히 그냥 정신이 혼미해졌겠죠.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붙잡고 항변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한다는 거죠. 그 많은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고서 다 세상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뭐 안진뱅이가 났다, 뭐 암이 났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예. 이 세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이 함께 사람들 몰려들고 뭐 그럴 텐데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질 않는다고요. 그거 갖고 제자들이 실제로 은사도까지 받았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세상 권세에 묶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셨고 우리를 이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복이 이루어지도록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아라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이 되시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썩을 걸 구하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이시라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본 하나님의 영광.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때가 되면 다시 보이실 것이라는 거죠. 네. 다시 오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이신 거예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아, 하나님 복이시라니까 뭐 좋지 뭐. 그런데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데 세상 복을 구하는 거죠. 그 썩어질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내 누가 맹인이냐 내 좀 같은 맹인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예. 전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거룩한 이름으로 구하는 건데 완전히 세상인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거예요. 온 세상의 유일한 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바울이 목격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겠지가 아니라 확인했다니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구하시고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냥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보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 동료들에게 끌려갖고 성에 들어왔는데 그를 보내신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는 복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죠. 믿음이. 그렇죠?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에서 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시려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세상으로 와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그걸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달라고 했던 거죠. 말씀대로 그 영이 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드디어 우리도 복이 된 자로죠. 복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나에게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거 구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옛날 분인데, 뭐 오래전 구약시대 사람인데 그러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후손들에게인 거죠. 우린 유대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네.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을 쫓아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시려고요.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우리도요. 우리도 그렇게 복된 자로 세우시려고요. 그렇죠?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그 말이 있으면 안 들리는 거죠. 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만약 날 복으로 세우셨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지,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떤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럴지라도, 세상신은 다 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이거 다 제껴놓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심은 있는 그대로, 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럴지라도 관계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는데 저주 가운데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근데 그 자리로 그 아들을 보내세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뭐 이런 게 어려움이 없어지고 잘 되는 일만 생기고 이런 얘기 아니라 있는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복으로.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거 말고 뭘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약속, 약속하신 성령으로 입신다는 게 이게 어떠한 복인지 몰라요. 그냥 뭐 귀신은 쫓고 무슨 능력 행하고 이런 걸로만 알지, 이분이 인격체로 지혜로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며 이게 어떠한 복인지 모르는가. 그 얼마나 정말 눈이 가려져 있고 귀에 들리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예. 우리에게 뭘 복 주시고 뭐 무슨 기능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부르고 찬송케 하시는 이 하나님, 완전히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려진 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사람들도 뭔지 모르고 복음이라 하니까 들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도와주시고 해주시고 뭐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드디어 드러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승종 목사님 그 한국 기독교 세계 선교 협의회 의장이에요. 예. 그분이 그 예배 때 처음 전했던 말씀, 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KWMC에 이렇게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섬기기를 30년인데 아마 제가 강단에 서기는 제 생애 처음입니다. 전 기도 순서, 사회 순서 한 번 못 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런 순서를 맡아서 밤에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선배 동료들에게 제가 죄송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가 잠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회복 세계 선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한 인시던트, 이벤트. 작은 순간의 한 모멘텀이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대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말씀의 그 리프렉션을 제가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화급한 최대의 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세요. 교회 성장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건축,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것, 선교사 파송하는 것,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프로그램 프로젝트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41절 5절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화급한 것은 제 생각에는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선교사 파송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양육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지나간 우리 한국교회 성장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주목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우리끼리 얘기합니다만은 많은 불신자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역설적으로 우리 때문에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예수를 제발 좀 잘 믿어달라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기독교의 신인도가 땅에 떨어진 걸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화급한 한국교회의 과제인가 말이에요. 교회 성장 여러분, 어쩌면은 지나간 40년,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이 숫자에 속아가지고 시간을 허방한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은 제가 볼 때는 동네 사람을 모으는 것이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확장되는 초치 익스펜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된다는 킹덤 익스펜션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성장주에 빠져서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회고를 해보자는 겁니다. 교회 건축 소중한 일입니다. 저도 교회를 지어봤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신문을 보니까 지나간 1년 동안에 한국교회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퍼실리티 예배당이 거의 200여 교회가 팔렸습니다. 사간 사람들은 다 이단 종파의 종교들이 사갔습니다. 이민교회를 보니까 이민교회는 지나간 COVID 상황 가운데서 186개 교회가 괴물을 닫았습니다. KCM US라는 재미 한인 기독교 선교재단이 보고한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이민교회 거의 20%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문을 닫은 통계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 양육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 오래전에 이미 주일학교 공과책은 출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양육을 말하지 않은 교회는 한 교도 없는 데는 보세요. 오늘 선교대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30대 젊은 믿음의 건갑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 주간에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됐는데, 목사님 오늘 점심은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 기다렸습니다. 점때가 되는데 청년회장이 나오는데 보니까 청년회장의 나이가 74살입니다. 이민교회 영어권, 영어 들트들 영어로 예배하는 세월에 EM 미니스트리 하는 대학생 이상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전미주에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봅시다. 교회 성장의 방편인가, 아니면 가난한 교인들 막는 어떤 방탄용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왜냐? 그렇게 많은 제자훈련을 했건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아가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 지금 제가 볼 때는 빨간불, 하나님의 워닝 시그널이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개따블람지 선교대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이메 우리가 모였습니다. 행사가 아니고 이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이민교회가 새로워지는 힘을 얻고, 그래서 팬데믹 상황간 신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니까 예배당 크게 짓고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간에 제가 한국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장에 들어서니까 여러분 목사 얼굴은 보이고 성도의 얼굴은 보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은 수만 명을 모아놓은 답에 예수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냐 말이에요. 교회는 제가 보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듬고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우리 이민교회, 한국교회, 개따블린 선교대를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사각지대가 어딘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권고하는 상황에 빠져있는가 말이에요. 본문 보니까 2장 43절에 보니까 그날들을 맞추고 돌아갈 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뭘 몰랐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잃어버린 걸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 같기도 합니다. 세대교회 현재의 모습 같기도 해요. 예수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여러분, 우린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일 수 있다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 전도, 선교의 사각지대를 살펴야 됩니다. 30년 전통을 이루는 KWMC 제가 볼 때는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대회를 모이면서 정말 세계 선교대회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팬데믹 상황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라고, 그분만이 내 구세주라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보면 2장 보니까 44절 보니까 동행 중의 인질로 생각하고, 별 생각이 다 나는 말씀이에요. 동행 중의 인질로 생각했다.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요셉, 예수의 아버지는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가 가고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하고 예수가 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권사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갔어요. 한국교회가 멀리 멀리 갔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동력을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소중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 아닌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예수처럼 부모님이 예수 같이 오겠지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데? 아버지의 집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거기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뭐 함께 하시겠지.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부흥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이고 좋아하고 제자룬도 시키고 전도도 하게 하고 여기 지금 세계 선교예요. 예, 선교도 보내고 선교지에서도 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부흥하는 줄 알았죠. 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주변 나라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홍로처럼. 그런데 그건 너무나 잠깐이고 어떻게 그렇게 몰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담한 시대이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한 시대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 줄 알고 다 그것 따라서 갔을 텐데. 근데 그걸 아닌 걸 보여주셨으니까,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거 작년에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는 전혀 충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내가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쓴 미국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예. 우린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 그리스도 빠진 거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땐 몰랐죠. 십자가 올인하자. 십자가만 붙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가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저러지? 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된다고 전했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걸 뭐 행위구원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단식까지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어떻게? 부활이 가르쳤던 거였어요. 네. 부활 왜 몰랐습니까? 다 알고 전했죠. 그런데 그게 가려졌는지 몰랐어요. 예. 어제 교제하다가 영원자매가 그랬죠. 그 부분 다 뭐 저기 사도행전 17장 빨간 줄 다 밑줄 다 보면서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만 놓치고 왔는 의미인지 신기할 정도라고요. 왜 다 전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가려져 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드러나니까 이분이 앞에 들어가는 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분의 이루신 일이 진짜 역사구나.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라고요. 역사. 예. 그래서 지금이 2023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가 2023년밖에 안 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2023년이 예수가 기준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이게 가려져 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영광 나름대로 상상도 해보고 그려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럴 것처럼 하고 그래서 내가 뭐 알고 믿는다 그랬는데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실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누구신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신령한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셔서 이루신 이 엄청난 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그들을 복되게 이제 모든 권세 다 누리게 하시고 부귀영화 누리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니까 이렇게 복받았다가 아니라 온갖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네. 그거 그대로 놔두시고 그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모두 순교를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복이시고 우리의 거룩이시고 생명이시고 지혜이시고 사랑이시고 모든 것 되신 분이시다. 오직 주를 위하여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시오패스에서 정신없던 그 데빌 우드도 예수님 얘기 듣다가 아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거짓말이지 꾸민 얘기지 그 운동 그대로 이어가게 하려고 근데 그 거짓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놓고 그 거짓말 때문에 죽어? 한 사람도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저들이 목숨 걸고 무엇을 위해서 왜 저렇게 했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도 얘기해놓고 예. 그 데이빗 우드까지도 바꿔놨잖아요. 그죠? 예.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아버지까지 해머로 죽이려고 그랬던 데이빗 우드를 바꿔갖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몇 년씩 씨름해가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단은 이걸 철저히 다 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냥 페어리테일처럼 그냥 옛날 얘기처럼 뭐 나중에 일어날 일처럼 뭐 죽은 다음에 그런 데 있어? 가면 좋지 뭐. 예. 그건 이제 죽은 다음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복 받아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게 해주셨다. 예수 믿어라. 온 다른 데서도 다 그런다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아니 그 신의 이름을 부러가면서 그래? 그건 내가 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되나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들하고 구별되는 것은 네, 있는 것 그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환난이 있고 물론 그게 본심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게끔 환난 속에서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까지도 이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주면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받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많이 놀랍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송도 그렇죠? 예. 이렇고 귀하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권면한다고요. 우리 성경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 권면하시는데 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겠군요. 그 성경 말씀 조금 금방 찾지를 못하는데요. 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는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여기 찾네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죠. 거기 보면 네. 13절 조금 아니다 잘못됐네. 14절인가요? 아 거기 네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를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진리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진리로 보여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이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을 전혀 외면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는 그냥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복으로 영광으로 세우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고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데 그런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여튼 나를 붙잡고 나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있는 거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뭐를 뭐 성경 공부를 하던 뭐든 자기 붙잡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저주까지 대신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존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이게 복이다 이게 영광이다 이게 자유다 이게 거룩이다 여기에 모든 게 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그게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에?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요?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인 거죠. 그러니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기도했더니 뭐 괜찮아지더라. 어? 그럼 기도하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좋은 결과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막 좋아할 만한 그럼 뭐든지 관계없는 거죠. 뭐 실제로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를 잃어버렸다고요. 너희 원하는 거 너희 해라. 나 함께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죠? 그래도 저렇게 되면은 그냥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진멸될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에 내어주시고 이루신 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요. 몸으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영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마저도 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어 내가 안수만 하면 나아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그게 또 보기 좋은 거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분이 누구신지 정말로 이분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살인한 죄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두려워서 내가 만난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 할 텐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배가 죄가 7배나 더하리라. 7배, 7배에서 이름,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는데. 네, 살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 죄가 회개돼야 돼요. 그렇죠?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고백이 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 거죠. 우리가 사람한테 지은 죄,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니까 1만 달란트하고 100 데나리온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과장이 아니죠. 1만 달란트 빚진 게 뭔지 모르고 100 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그렇게 옥에 가두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보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이분을 믿지 않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아는 거죠. 그 죄가 고백이 되는 거죠. 통해 자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던 거죠.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죄가 회개가 돼요. 이게 생명 얻는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데 드디어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주인 된 자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이고 저주였는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신 그 영과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할렐루야죠. 이제는 살았다는 거죠. 수없이 왕이 바뀌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고 안 되잖아요. 진정 온전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짧은 시간에 우리 여경자매 간증 듣고 우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기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3개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중 미가의 가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한 세상신 바알이 세워지고 전염병처럼 퍼져 결국 유다까지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듣고 놀랬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나였음을 또 언제든지 은밀히 빠지는 나의 죄임을 보게 되었다. 전에 희미하게 알고 그저 믿는다 하고 아멘 하던 말씀들이 부활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부활을 통해서만 내게 선포됨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는 모든 말씀조차 도구화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원리를 깨달아 세상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즉 현세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스가랴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령을 지으신 이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낱낱이 늘어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심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인되어 나를 우상 삼아 하나님을 이용한 당장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자, 광야에서 나를 인도한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 참담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옥 갈 저였음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 부활을 통하여만 이루어져서 나타날 말씀 구절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다. 출애굽기 33장 18,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모세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종만이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던 주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항상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미가 같은 자일 수밖에 없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였음을 드러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제는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다 망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으로 성공한 자로 또 예수님으로 충분한 자로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 되신 기쁨을 믿지 않는 가족과 붙여주신 영혼에게 나눌 때에 그들 또한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로 우리를 복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온 땅에 전하시고 그러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임하셔서 너는 세상의 복이라 말씀하시오 하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세상의 복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진정한 복 대신 하나님이 임해 계시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겠습니까? 나의 삶도 하나 주체하지 못해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전능하신 완전하신 그 영광의 복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외친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그런 존재라고요. 뭐를 가졌다고요? 세상을 보면 가난하다고, 가진 거 없다고요.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이게 실제니까. 그렇다 치고가 아니라 그렇다 치고 해갖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해봤더니 달려가봐야 알죠. 그 결국이 뭔지. 그렇게 해서 뭐 부흥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세워지는 것 같고 전도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청년 70대예요.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현실이 무엇, 어떤 현실인지 진짜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사사시대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정말로 왜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지,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아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로 나타나신 주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이제 믿음 안에 진정 복된 존재로 이 땅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쭉 보면서 같이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